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립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 한켠이 괜찮았던 그리고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 뒤에 여성 성가대가 항상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뒤에서 저를 마음으로 붙들어주듯이 저를 포개주는 그 시선들이 제가 꽤 큰 힘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힘을 느낄 수 없으니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 자리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저를 맞아주었던 예배 안내 팀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봉사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담당하게 되었던 부서들, 새가족 환영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봉사팀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작년에 함께 기도했던 중보기도회 팀원들과 멤버들,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그리울 때가 있는데 요즘 또 특별히 이 명절을 맞아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어머니는 IT에 계시고 저희 동생은 미국에, 처가는 제주도고 처형과 처제는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날마다 날마다 그리웠고 명절이 될 때마다 각자 가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볼 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절마다 저는 교우님들을 만나고 교우님들과 연락하며 그 헛헛한 마음을 많이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 그 교우님마저 없기 때문에 더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10명도 안 되는 교우님 그리고 교육자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요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영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지만 비록 나는 내 집에서, 내 차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대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함께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그리워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전제는 함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함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버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기에 그리워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참 많이 의견이 달랐고 그리고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 가운데서 상처받거나 잘못 걸어가는 발걸음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함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그리워하지만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계속 이 함께함의 연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느냐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번 민수기 11장을 살펴보기 전에 10장까지 이야기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11장의 상황은 출애굽과 홍해와 시내산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리더십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이 있었고 출애굽 이후 둘째 해 둘째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 둘째 해를 첫째 달과 둘째 달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 달은 먼저 1일에 성막을 세웠고 제사에 대한 명령이 시작되었으며 예물 봉헌이 시작되었고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8일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완료되었고 12일에는 예물 봉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성별케 합니다. 14일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둘째 달 1일에 민수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14일에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이 거행됩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0일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며 진영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동을 시작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 광야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10장은 이러한 여정에서 인도하심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언약궤와 구름과 나팔 그리고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광야 공동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걸어가는 수동적인 공동체의 특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0장 말미를 보면 그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며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을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원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통로 삼아 소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진영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신경 써야만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을 주목하고 은나팔 두 개의 소리를 경청하는 집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이는 민족 전체에 진영을 해체해야 함을 알려주는 가시적인 신호였고 나팔 소리는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과 이동 중에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공동체를 소집하는 방편인 동시에 진을 해체하는 신호였는데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 예배자, 삶의 예배를 항상 신경 쓰는 공동체, 생활의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식적인 예배와 항상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함을 권하고 재차 권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전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여정의 첫 길에서 저렇게까지 모세가 자존심을 굽히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함께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을 초청하고 초청하여 길잡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호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남부 유다 지파 아랏에 정착해 명맥을 유지했으며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 시대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레갑 자손, 그 레갑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광야 여정을 떠날 때에는 나만 먹고 살기도 바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여정에 초청하고 또 초청하며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뿌리 내릴 곳을 찾아 바람 타고 나그네 여정을 시작하는 소망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동적 공동체, 집중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 소망 공동체, 처음 첫 시작은 그렇게 화려했고 그리고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3일 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14장까지 확대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차라리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죄를 짓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세대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어긋남의 시작이자 반역의 씨앗이 발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상징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이에 대해 불평하는 모세가 등장하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그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진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인구 밀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낸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출애굽과 홍해를 거친 이후에 해방감만 높아졌지 누군가의 통제를 따르는 것에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원망한다라는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투덜거림, 이 원망하다라는 말은 투덜거렸다라는 뜻인데 이 투덜거림 자체보다도 그 동기와 대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은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이야기 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시기에 라는 단어는 귀를 뜻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본문 18절뿐만 아니라 14장 28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는 들으시고 여호와는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듣는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도 아니고 이 뒷담화한다라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투덜거리는 만큼 모세도 지금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11장 본문에서 희한한 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 같은 분량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백성의 불평이 등장하고 4절부터 6절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까지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까지 등장하고 13절과 그리고 18절에 백성들의 불평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섯 구절 반이 묘사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평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불평은 10절 하반부부터 15절까지가 모세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가 모세의 불평이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여섯 구절 반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명맥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스라엘도 불평했고 모세도 불평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문만 보면 백성들보다 모세가 지금 더 적나라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를 편애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반드시 듣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견고한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죄를 짓습니다. 3장에서 죄를 지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와가 사단에게 혹해서, 뱀에게 속아서, 뱀에게 현혹돼서 자신의 죄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은 하와는 그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자신을 유혹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그 질문을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 관계였습니다. 세상에 아담과 하와만 존재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아담의 몫으로 밀어두었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단 뱀과 교제함을 가까이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 태초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 언약과 예배에 대한 지침이 등장하는데 31장 이후에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습니다.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나팔 소리, 그러한 시내산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러 산에 올라간 모세와는 달리 그렇게 장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어미를 자신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황금 송아지로 축소해서 다루기 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뒤로 미뤄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친밀감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불평이 친밀감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그걸 꼭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 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성경 전체를 친밀감이라는 렌즈로 볼 때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맺은 관계성의 행위를 통해 잉태되고 그 잉태된 후에 아홉 달 동안도 어머니와 절대적인 친밀의 관계를 누리면서 자라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계의 행위를 통하여 잉태되었고 절대적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게 된 인간이 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의 핵심은 그 바람 소리 같은 어떤 소리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담아서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말을 사용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자신의 속마음을 설명하며 타인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이 언어의 제1 사용법입니다. 타인에게 나는 누구며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에 옹알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내뱉지도 못했는데도 친밀한 애정, 굳건한 신뢰, 애절한 간구, 약속과 편안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서 상대에게 전달하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법을 성경은 계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계시에 응답합니다. 성경은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는 열쇠를 돌리는 그런 공식책이나 보물지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 존재와 상황에 맞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백성들로부터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고백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서로 마치 춤을 추듯이 이야기를 오고 가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 있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설교에서 들었듯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신앙 고백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어가던 예수님을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그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자신의 고백과 삶이 어긋나자 넌 사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사실에 자책하고 성밖에 울며 성밖에 나가 심히 울었고, 마지막에도 세 번이나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고백을 요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힘겹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진실한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부터는 너의 고백대로 너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모세의 기도문이 있고 성경에 많은 시편들이 담긴 것은 우리가 이 고백들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 고백들을 함께 되뇌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가르침을 구했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신학 교수가 되거나 랍비가 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 하나님 술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 대해 배웠던 것은 아,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모방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그 근원점이 바로 날마다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는 절대적인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첫 번째 구절은 아버지여라는 기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첫 번째 구절은 기도가 오직 인격적인 단어와 문법으로만 이해되어지고 실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태도도 아니고 바른 기질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친밀감이 시작되고 유지되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절대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밀함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여러 기도문을 넣어주셨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개념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라며 우리는 서로를 한 단어의 카테고리 속에 가두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학생이야, 저건 손님이지, 노동자, 직원, 경쟁자, 모두 이름을 잃어버리고 존재가 사라져갑니다. 남편이 다 그렇지 뭐, 아내가 다 그렇지 뭐, 애들은 다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정 단어에 한 존재를 우겨 넣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현대사회에서 쓰는 언어들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획득하고 소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까워지기 위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보단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내고 저 사람의 동기를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움직이게 만들까 궁리하는 이용의 차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가 모두 사라져버린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아내는 집사람에 불과하고 남편은 그 사람에 불과하고 고용주는 사장에 불과하고 노동자는 일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본질이 빠진 역할과 기능만 가리키는 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봤을 때 죄의 결과로 가장 크게 상실되었던 것이 친밀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풀숲에 숨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라는 식으로 고백이 다 없어져 버린 팩트만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본문에서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신이 다 그렇지 뭐 이집트에 있는 신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이나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관계 맺지 않고 이용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속 좁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불평에 태클을 거셨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창조도 출애굽도 모두 헛수고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보면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미리암이 찬양했고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물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11장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짐을 덜기 위해 지도자들이 임명되었는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30절까지는 모세의 짐을 덜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족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아말렉족과 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 신의 언약 전에는 이 백성이 언약에 대해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해주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미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씨앗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씨앗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네 가지로 불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평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약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은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살던 셈족이나 애굽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들을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내부의 탐욕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장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취약한 계층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의 불평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가장 약한 곳에서 시작되어 급속도로 전염됩니다.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은 급속도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르쳐야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탐욕에 전도당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다는 생각이 음식 종류들을 설명할 정도로 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을 왜곡해 축소하고 확대하며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그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고기를 먹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날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갔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민족은 보유한 가축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출발할 때 심히 많은 가축과 함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와 가축들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가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축은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되면 내 생활 자금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먹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하나님 이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고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다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이 정말 공짜였는지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상태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었고 만족스럽게 먹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만나가 사막에서 살아가기에 절망적인 식사는 아니었음을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리법이 있었고 과자 맛이 났으며 그리고 얻기에 노동이 크게 들지도 않는 거저받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하며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평은 자족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4절에서 울고 10절에서 웁니다. 이 울음이 너무 심해서 모세가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6절에서 나타나는 기력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그러므로 우리 목구멍이 말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싹 빠져 있습니다. 1년 내내 만나만 먹었다고 불만이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족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족이 아니라 축적하고 즐기는 존재로 재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만족을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고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립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10절 마지막에서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모세의 두 눈에는 그것이 악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원하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시험대가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 길이, 이 하룻길 길이는 30km 정도 되는데 강변북로 광진구에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내는 그 강변북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규빗 높이로, 두 규빗은 90cm 정도 되는데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온 세상이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 36시간 동안 날아들어서 적게 모은 사람조차 2200리터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열 호멜을 2200리터라고 알 수 있는데 이 2200리터가 어느 정도 부피인가? 가로 1m, 세로 1m, 높이 2.2m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안에 메추라기를 다 집어 넣은 그 양이 가장 적게 고기를 챙긴 사람의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영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저장하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 메추라기는 축복이었지만 탐욕을 품은 불평의 백성들에겐 저주가 됩니다. 풍성이 먹을 기회였지만 그들은 개걸스러운 식탐을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거룩하게 하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없이 그저 고기를 집어 삼키며 잔치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고기를 펼쳐놓고 먹고 말리고 그리고 동시에 날고기를 먹었다라는 학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고기를 잡았어도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32절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행했던 행동이 화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첫 원망에서 붙은 진의 끝부분, 그 붙은 불은 진영의 끝부분 일부만 삼키지만 이 11장 마지막에서는 결국 확대되어 심히 큰 재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땅바닥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키게 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하게 됩니다. 점점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16절부터 23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탐욕과 불평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인식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핸들링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하고 가둬둘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없는 신비로운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존재 역사 가운데 실존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요청 앞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누구인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는 그의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의 문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하며 사는 방식을 배워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신비로 임하시고 행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손을 붙잡으며 사막을 걸어가는 삶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였으며 그가 말씀을 듣자 24절에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지체함이 없이 나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친밀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백성들이 찾아와 원망을 할 정도로 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선지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됩니다. 27절에서 모세의 시중을 들던 한 소년과 28절에 화를 냈던 여호수아는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고 그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그가 자기 실존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여호와의 손을 감사함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는 기도를 통해 내가 사역하고 있는 돌봄은 무거운 짐이고 부모 마음이 필요한데 내 능력으론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버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실존을 드러낸 그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을 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이 없는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장의 행군은 3일 만에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12장에서는 한동안 중단되었고 13장과 14장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여정은 계속해서 34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우심과 현존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친밀함의 언어를 배우고 이어가고 확대하는 사람이 중심에서 버티고 있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 백성들은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백성에게는 끝까지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탐욕과 불평과 오해의 무리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지도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함께함을 위해 죽기까지 죄와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광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배제되고 격리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친밀함을 키우는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에 충만하게 알리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기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고 아파하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함을 버거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을 배제와 격리의 시기가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투덜거림을 멈춘다고 속에서 끌어오르는 탐욕을 누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탐욕의 징후와 증상들을 기억하며 저항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친밀감의 언어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견고히 지키고 확대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존재와 상황과 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현존하는 신비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자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